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가 온전히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펴시고요. 14장과 16절을 우리가 같이 거기 있는 몇 가지 절들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신년 새 학기가 돼서 학생들에게 이제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앞에 있는 그 영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영수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옆에 짝꿍이 있던 영숙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될라 그러니 그냥 저는요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철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철수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저는 뭐큰 꿈은 없고요. 영숙이가 애 낳는데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학기부터 의도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또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배경을 아셔야 될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는 말이죠. 이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걸음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신 말씀을 적은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4장 펴고 계시니까 14장 1절을 보시면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본문이 되는 14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희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헬라어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의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큰 것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그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그 인생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살수 있는 그런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그들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치료한 것처럼 그들도 전파하고 치료해서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했던 일보다도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의 사역을 정말 그 대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본문이 있는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고 통곡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진실로 진실로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정말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의 그 일이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이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가면 전부 다 걱정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참나,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거 사실입니다. 뭐 못 믿으시면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4명이나 봤기 때문에, 4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가 앵 하고 우는 소리만 딱 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근심은 다 녹아버리고요. 정말 그 아이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가진 기쁨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 역시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서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고통하지만 그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차면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냐.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하는 말만 들으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길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내가 한 일을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러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아무나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 희망이라는 것은 막연히 어떤 것을 바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대답이 나와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한 사람의 89%, 그러니까 꼭 열의 아홉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러니까 무언가로 자기의 생을 정말 불태우며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홉의 열, 89% 사람 중에서 67%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찾기만 하면 자기 생명을 걸겠다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봐서는 이 사람들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조사가 정말 정확하다면 여러분 열의 아홉은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공허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여러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의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학벌이 변변치 않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또 직업이 신통치 않아서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존감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의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무슨 어떤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뭘 어떤 꿈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I believe 나오고 능력 있고 그러면 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적어도 집이 두 채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만큼 있어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나를 믿으면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같이 중보하는 기도 제목 때문에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웨일스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였습니다. 이 모리아 교회에서 평신도였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서 시작한 기도 모임에서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웨일스 지방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 모리아 교회의 기도 모임을 참석해서 정말 그 부흥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모리아 교회의 기도회를 참석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부흥운동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 1907년에 있었던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웨일스에 있는 정말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의 역사가 그 기도 모임에서 기도했던 것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그때 당시 아무도 몰랐던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커다란 부흥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전도단에서 시작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교단적으로 모슬렘들을 위한 역 라마단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매년 모슬렘들은요, 정월 초하루부터 그 한 달 동안 그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은 한 달 동안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금식하는 기도에는 금식하면서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라마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 라마단 기도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역 라마단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세네갈의 한 모슬렘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라마단 기간 중에. 또한 인도의 여러 가지 종족 중에 모슬렘족인 데칸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칸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 그 모슬렘 그 족인 데칸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 그 족속 여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의 한 군인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날에 그 기도 그 제목을 받아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명의 다른 동료 군인까지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엉뚱한 곳에서, 정말 조그만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지 모르지만, 어느 성도가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해도 우리는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일이 여러분, 30년 후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일을 하실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주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됩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얻은 소산으로 여러분은 십일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씨앗처럼 씨앗헌금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 드리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구제헌금도 드립니다. 그렇게 1년을 그렇게 드려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버는 것에 정말 3분의 1이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이 드려지는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쓰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 간증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제 자신한테 너무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안산제일교회에 오창석이라는 안수집사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장의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상 검소하게 사십니다. 옷도 작업복에 신발도 항상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그 장의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생활비와 운영비를 빼고는 모두 구제사역에 쓰신다고 합니다. 정박아시설, 보육원, 어린이집, 또 어린이집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아이들의 장례를 전담해서 치러주고 또 사할린 귀국동포나 아니면 정말 그 외국에서 고려인 귀국동포를 위해서 무료 장례도 도맡아서 다 해주신다 그럽니다. 또한 이분은요, 일가친척은 물론 가족도 모르게 아무 연고도 없는 고등학생에게 신장 한쪽을 기증해 주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은 학생과 가족이 찾아와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냐고 감사의 말을 전했을 때 오 집사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나는 감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감사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도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것입니다. 와우, 저는요 목사지만 제가 이분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의 희망,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근심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일이 있다고, 또 바쁘다고, 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려놓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낙심이나 절망, 그리고 이제는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마귀의 속임수이며 거짓말일 뿐입니다. 제가 송금 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 통독하시는 분에게도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9절에 이렇게 8-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라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새해 여러분, 저희 교회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기도하십시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저는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자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학비가 필요합니다. 주를 섬기 열심히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를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